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홍해가에까지 왔을 때 애굽 군대가 뒤를 따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초가 가운데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애굽 군대요, 좌우에는 큰 장벽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홍해가 있어서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서 부르짖으면서 참 여러 가지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면서 이것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심지어 기도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위기를 맞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힘겨운 그런 상황에 빠져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전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주님께서는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조선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치 마른 땅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갔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차례나 등장하고 있는데 2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좌우에 물이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그렇게 행했다고 두 번이나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애굽 가운데 만들어진 그 길은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달릴 수 있을 만큼 넓고 좋은 길이었어요. 정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그런 궁지 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무후무한 궁지였어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장애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언제나 장애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물인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의 삶에서나 아니면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장애물 아니고 하나님 그것이 인생의 사다리로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 내시는 거죠. 그러니 어떤 장애물 앞에 섰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자신의 얄팍함을 드러내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가까이 오고 자기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런 비참한 꼴이 되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우리 애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며 얼마나 그것이 스스로의 얄팍함을 드러내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여정에서 혹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 그렇게 스스로의 얄팍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믿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영향받고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좀 견고한 뚝심 이런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변에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얄팍하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그런 믿음 없는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하는 광야 여정에서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늘 이렇게 위험한 거는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외부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늘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는 내부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얄팍한 말들인 거죠. 그러니 그런 말을 들을 때 믿음 없는 말을 들을 때 혹은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영적인 뿌리를 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고 너무 쉽게 뒤로 돌아서지 말고 너무 쉽게 원망하거나 너무 쉽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 앞에 서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 열 가지 재앙 내리셨지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굽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 영광을 얻으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완악한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애굽 군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본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누구든지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조차도 점진적으로 경고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면서 열 번이나 사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절했죠. 그런데 그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홍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 애굽의 그 큰 병거들, 그리고 그 애굽을 지킬 수 있는 그 거대한 군대가 다 홍해 앞에서 무너지면서 사실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출애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요 진짜 찬란하기 그지없는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대한 애굽이요 계속 쇠락해가지고 한 번도 거대한 제국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지만 출애굽 이후로 애굽은요 모든 고대 제국의 어떤 그 정복을 당하고 모든 고대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침략을 당하고 로마의 침략을 당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거대한 제국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적이 없습니다. 워낙 거대한 제국이어서 무너져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만 그 이전에는요, 이 출애굽 이전에는 애굽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세계를 호령하지 못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고대 이집트의 문명은 출애굽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어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완악함 때문에 애굽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홍해 앞에서 애굽이 당한 심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부터,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걷듯이 그렇게 넘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제일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여셔서 구원을 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이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거를 분명히 대조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홍해 위기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아주 얄팍하게 참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 좋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얄팍하기 그지없고 정말 어떻게 이런 큰 영광을 경험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뭔가 이렇게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돌파구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구원하시는 능력, 모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 그 자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립니까? 그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립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따라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온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뭐 얼떨결에라도 그 무리에 속해서 애굽을 버리고 그냥 그저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무리들 중에 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나마 모세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온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따라가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내 믿음만큼 복을 누리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 혹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만큼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따라갈 거냐, 어느 편에 서 있을 거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역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